제21편 아브라함의 시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간의 세계 혹은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종교심, 신앙심,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에 이렇게 접근해 가는 또 하나의 다른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이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매체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촉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줄어들고 육적인 세계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눈을 돌려서 이 말씀을 자주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점점 이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 육적인 세계에 집착할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화도 잘 나고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가까이 혹은 더 깊어질수록 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뭐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걱정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상당히 안정감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사람의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 두번 혹은 세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횟수가 많을수록 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자주 고백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깊게,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은 이 말씀 듣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갖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제 130, 교재는 135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이 창세기 강의 남은 횟수는 5회입니다. 5회. 5번 더 하면 창세기 50장까지 끝납니다. 7월 둘째 주까지 창세기 끝나고, 이제 8월 마지막까지 방학을 좀 했다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대략 9월이 되면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니엘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성경의 중요한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참 복잡하게 진행되었던 이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문제가 해결이 돼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 부잣집 아들이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던 가정을 떠나서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그네 생활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므레 상수리,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고, 지금 다시 내려온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또한번 합니다.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말 하기가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랄에 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혹시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다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이. 이제 실제로 그런 친누이는 아니지만 그런 누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뭐 절반쯤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 그렇게 하죠. 남을 뭐 해롭게 하는 거짓말은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그 입장에 있었더라도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역시 아브라함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명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생명과 비슷하게 관계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생계.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는 거짓말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생계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생계 때문에 잠시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 때문에 정의롭고 순결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항상 정의롭게,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항상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정의롭고 순결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는 또 아브라함은 안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 아담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인 생명의 위협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100% 철저하게 믿는 일에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잠시 그 다급한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 약속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급한 현실을 만나면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급하게 뭐 정의도 잊어버리고 순결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좀 더 정의롭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당시 이제 그랄에 있는 그랄의 왕들에 대한 그 통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전체를 바로라고 했어요. 바로. 바로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했어요. 이 왕도 바로고 저 왕도 바로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한 호칭이지 이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했어요.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거짓말한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다. 제가 만약에 아비멜렉이었다면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선지자도 거짓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너그럽게 이 아브라함을 대해주십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무엇이라? 선지자라. 자, 여기,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자기의 아내를 뺏어갔습니다. 그렇죠? 뺏어갔어요. 아마 아내라고 했으면 죽이고 뺏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니까 이제 순순하게 이제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선 4절, 3절부터 보십시다. 3절,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이 사라를 빼서 간 날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남의 아내임이니라.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한 거로?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사라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본인이 의로워 가지고 그 남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아내가 아니죠. 어쨌든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첫날을 그냥 보냈다는 게 이게 그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범하지 않았다. 근데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고 온 것이 아니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왔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해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도 남의 아내를 강탈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겁이 덜컥 났죠. 예,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는 집안 망할 것 같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 이제 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그래서 결국 이제 다 이제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7절에 보시면 7절에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라?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고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 주어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언제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앞으로 될 일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날의 일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개인적으로 직접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 시간표를 그 사건과 징조와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충실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잘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못합니다. 하도 그냥 엉성하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깔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워낙 충실한 그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위상과 권위를 그 이방의 왕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여기 사실 그냥 돌려보내라. 너안 돌려보내면 너하고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죽을 것이다. 뭐 그러면 아비멜렉이 돌려보내지 않을 길이 없죠. 돌려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선지자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돌려줬냐? 알았다. 살아라.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삽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직무를 아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연조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현재 믿고 가지고 있는 이 신실한 복음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좀 따졌겠죠? 너 어쩌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저주받을 일을 그렇게 함부로 했느냐? 또 아브라함이 또 인간이라 그냥 솔직하게 아이나 죽을까봐 그랬다고만 그냥 얘기 안 하고 또 변명을 했어요. 12절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약간의 변명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약속을 둘이 한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요즘 생각으로 하면 참 비겁해요. 그렇죠? 자기만 살려고 그냥 아내는 그냥 남의 집에 남의 소화에 가든지 말든지 자기는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 가는 일이지만 요즘 여자한테 이랬다가는 멱살 들고 덤벼들 거예요. 당신만 사냐고 말이야.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아, 이 당신 이게 이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멜렉이 사람만 돌려보낸 게 아니고 14절에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땅이 있으니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뭐 어디다 진치고 살아라. 그 다음에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아브멜렉도 이제 은근히 이제 비꼬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줬다고 하지 않고 이미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한 걸좀 깨우쳐 주려고 네 오라비에게 말이야 내가 은천개 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그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뺏어가는 순간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시 다 풀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이 1절과 2절 사이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옵니까? 눈여겨 보셨습니까? 네? 세번 나옵니다, 세 번.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이 구속사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앞으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부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조건과 단서가 붙은 것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원래 뜻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100% 철저하게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옛날 말로 기록된 옛날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한글만 봐서는 이해가 잘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개 이제 권고하면은 권하는 것, 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은 요런 권자예요. 이런 권자고, 예, 고자도 권고할 때 고자가 아니고 고문할 때 고자예요. 이 권고라는 말은 돌보고 보살핀다 그 말입니다. 돌보고 보살핀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 권한다 할때 권고는 이렇게 씁니다.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말은 사라에게 뭐 이렇게 권하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다가 그 약속 말씀대로 실행하셔서 마침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한에 도달했을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각각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그 당시 나이로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늘에서 온그 사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화할 때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무관하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 능력을 잠시 재생시켜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까? 예? 두 번째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말한 그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분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인간은 남녀의 결합으로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재생시켜 주셨고 그 결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아이를 안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한 씨를 아들을 여럿을 낳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들이 여럿이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혹시 낳았으면 이게 그 약속의 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아들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의심이 약간 0.1%라도 의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낳게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임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약한 인간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고 잠깐의 교훈을 좀 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만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해놓고 너무 떼쓰고 그러시지 말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테니까 초조하게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또 낳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에 일 저질러 놓으면요, 그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수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이스마엘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람 민족들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그 순간적인 생각의 판단의 잘못이 지금 이때까지 그 씨앗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을 수는 있지만 흔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이미 어떻게 지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들 낳으면은. 예. 17장 9절에 보시면, 17장 9절에,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름이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 21장 6절에 보면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90세 노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죠. 노인 내가 어떻게 젖을 먹일 것인가. 근데 이 웃게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다로 봐야 되겠죠? 네. 두 가지 다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90세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 자체로는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웃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자,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예, 참. 그런데 이제 138페이지 교재 13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8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다음에 한 절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놀리고 이제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했다 그 말이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젖을 몇 살에 뗍니까? 젖 떼는 나이가 되게 덜 전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떼는 애들도 있던데요. 네? 대개 이제 돌 전후해서 떼었는데, 이 당시는 아마 젖을 오래 먹은 것 같아요. 성경에 지금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절 2절, 사무엘상 1장 22절과 24절, 역대하 31장 16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죠. 근데 언제까지 집에서 데리고 있었는가 하면 젖뗄 때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젖떼고 나서 성전에 갔다가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자라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은 그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나이를 세 살로 봅니다. 세 살. 예? 만 3세가 지난 아이라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기도 있어요. 젖된 후에 성전에 데려다 줬다는 것은 몇 살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성전에 갔다는 말입니까? 세 살이 지나서 갔다는 것이고, 그 배경으로 봐서 지금 이 이삭이 젖을 뗀 나이는 세 살이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14살 차이입니다. 14살. 그러니까 이삭이 3살이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 청년과 3살이에요. 근데 3살 되고 이제 말도 좀 제법 하고, 그 다음에 4살, 5살 되고 하니까 그,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라가 요것이 어디 종의 아들이? 사실 이스마엘은 사라하고는 무관한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하고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데, 사라는 자기하고 뭐 피를 나눈 아이가 아니거든요. 내쫓아 버리자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는데, 12절에 보면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자고 하면 내쫓아.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18절에 약속을 또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다른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핍박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 갈라디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야기를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할 내용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139페이지에 가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 대하여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왔고 이스마엘은 계집 종에게서 나왔다. 갈라디아 4장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그렇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삭은 하늘 예루살렘의 언약에 비유되었고 이스마엘은 시내산 언약에 비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로라고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 중에도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 그것이 이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에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고 이삭은 하늘 예루살렘 언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제 그러나 곧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려올 것이 예고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온갖 율례와 법도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죠? 하나님 명하시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달라요.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이스마엘 신앙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생각 없이 그냥 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들의 의지를 표현했지만,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다 내려오기도 전에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지푸라기, 그것도 그냥 성한 지푸라기가 아니고 썩은 지푸라기처럼 아주 인간의 의지는 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물론 내 의지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한 다음에 반드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축복에 대해서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치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뭐 한두 번 드린 얘기입니다만은, 한동안 그 여운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상당히 교계에 알려져 있는 장로님이, 김경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찬송과 해설, 시중에 나와 있는 찬송과 해설은 거의 다 이제 그분이 쓴 것입니다. 이제 그분하고 제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깊은 친분을 갖게 돼가지고, 한번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연합회 초청해서 아침 채풀 시간에 한 15분, 20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용은 제가 다 잊어버렸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초등학교 때인가 이 습자, 붓으로 이렇게 글자를 쓰는 습자를 배우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길 영자를 이제 주로 배웁니다. 이 길 영자를 한자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길 영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데, 여기에 이제 붓글씨 쓸 때 중요한 회기 이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숙달을 많이 하면 이제 붓글씨 쓰기가 쉬워지니까 이거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길 영자를 쓰는데 지독하게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내가 네 손을 잡고 한번 써볼 테니까 어떻게 붓이 흘러가는지 봐라 하고 이제 선생님 손을 딱 잡았는데 자꾸 자기 손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손을 탁 치면서 네 손에는 힘을 빼라. 내 손이 가는 대로 가야 이 글자가 써지지, 네 손이 가는 대로 하면 제 글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자꾸 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힘이. 왜 그렇습니까? 써놓은 다음에 자기 공도 조금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안 돼가지고 힘을 탁 빼고 그냥 이렇게 붓만 걸쳐 붙들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손잡고 쓰고 나니까 글자가 제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의 역할은 그냥 붓을 이렇게 붙들고만 있는 거지, 거기다 힘을 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든 단계 단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하다가 일로 빠져나갔나요 이게? 이스마엘. 근데 이것이 왜 제가 여기다 시간을 조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있었던 이 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은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이 생각하던 사람인데, 로마서 7장 15절 몇절 읽겠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다 선을 하고 싶지요? 근데 왠지 뭐가 자꾸 찾아옵니까? 악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사람이 이 속에, 사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하트에다가 하니까 이 속에 죄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선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네? 태어날 때 죄로 태어났습니까? 선으로 태어났습니까? 네? 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 덩어리로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나라, 거듭나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거듭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영적인 자아가 이 속에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악이 먼저 태어나서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이 태어남은 늦게 들어왔어요, 옷이.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이 죄악이 선을 핍박합니다. 누가 더 자주 이겨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면 누가 더 이기겠습니까? 아, 이스마엘이 이기죠. 쬐깨난 거, 그거 뭐, 그냥. 8장에 그 고백이 나와요. 8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육.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자인데 싸울 때마다 자꾸 진다 이거예요. 늦게 난 영적으로 태어난 자아가 자꾸 여기한테 져요. 근데 계속 지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나중에 태어난 이 영적인 자아가 먼저 태어난 육적인 자아를 잡아먹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개에 비유해서 개. 그래서 제가 뭐 이미 드렸던 이야기지만 흰 개, 검은 개를 비유로 들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검은 개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품종이 별로 안 좋고 먹기만 잘 먹고 개구실을 못하는 현찮은 개가 들어왔어요. 주인이 볼때 아주 골치 아픈 개인데 차마 정은 들어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개는 상당히 컸는데 그 옆집에서 누가 하얀 개를 한 마리 새끼를 줬어요. 강아지 조그만 것을. 이제 한 집안에 이제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두 마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밥을 주면은 요 검은 것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이흰 개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쬐끔해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근데 이 주인은 누가 더 좋은가 하면 이흰 개가 품종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흰 개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꾸 치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검은 개를 완전히 내쫓진 못하고 묶어놓고 밥을 조금씩만 줘서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 다음에 흰 개에게는 큰 밥그릇에 아주 좋은 그 양식을 만들어서 이흰 개를 자꾸 이렇게 살찌게 하고 힘을 키워줬어요. 이게 품종이 좋은 것이 자꾸 이렇게 크니까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풀어놨는데 이 검은 개가 못 당하더라, 이거 흰 개한테. 이게 품종이 좋은 거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양식을 많이 줘야 됩니까? 여기 이 거듭난 영적인 자아에게 양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이 거듭난 자아를 자꾸 힘을 키워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꾸 먼저 있던 것을 먹여 키우는 거예요. 예를 아주 뭐 현실적이고 간단한 예를 들면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요. 그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뭐가 자꾸 커져요? 요것이 육적인 자아에게 자꾸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자아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자아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면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육적인 일에 정신 쓰는 일, 시간 쓰는 일, 이런 것들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가급적 이 영적인 자아를 키우는 일에 많은 비중과 시간을 두면 이 영적인 자아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육적인 자아가 승리하고 영적인 자아는 그냥 백전 98패 2승. 네. 그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늦게 난 이삭 혹은 영적인 자아에게 양식을 잘 먹이고 힘을 키워서 항상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검은 개, 흰개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살면서 내가 지금 검은 게밥 주나 흰게밥 주나 그걸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1장에 24절부터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운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제 뺏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항의한 것이죠. 뭐나잘 모르겠다. 이제 결국 이둘 사이에 잘 조약이 맺어졌고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에게 그 운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락됐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조약 맺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더 여러 날을 이제 살게 되었다. 거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엘세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하나 닥쳐왔습니다. 22장. 그일 후에,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운물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또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을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교재에도 나옵니다마는, 단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을 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단련이 필요했는가? 사실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그 자식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내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오랫동안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이스마엘 전에 그종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아비멜렉이 내 후사가 상속자가 될 사람이 아니고 내 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한번 넘어졌죠. 부인이 그냥 아들이 여태 없고 나는 지금 다 늙었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도 빨리 자식을 낳으라고 하도 하니까 또이 착한 아브라함이 그냥 그래 뭐 어떻게 할수 없이 하고 이제 또 그게 다 이제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이삭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사실상 아브라함은 실패한 겁니다. 뒤에 뭐 믿었다고 신약에는 그걸 믿음으로 간주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거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 아브라함 지금 1차 믿음의 시험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재수 시험 치는 거예요, 재수. 근데 이두 번째 시험은 굉장히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22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사이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고민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이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들은 그 이방 종교에서, 아주 그 타락한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일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경우에, 과연 아내 사라가 함께 동의할 것인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라한테 얘기했다가는 그거 안 되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무슨 자다가 그냥 무슨 헛개비를 봤나? 하고 절대로 그 이삭을 제사 드리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시간이 이제 한밤중에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밤중에 나가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촘촘한데 하나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늦게 낳은 아들 얘를 지금 한 20살쯤 됐는데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이제 그게 쟁쟁한 거예요, 소리가. 다시 장막에 들어가서 자는 아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 옆에 부인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일어났다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생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처음부터 아주 악한 악마의 모습으로 흉악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200만 원 벌이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지금 네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3년이 되는데 헌금도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있느냐? 빨리 가서 벌어가지고 헌금해라, 헌금. 그러면 성령의 소리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원칙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변형된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춤식 신앙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맞춤식. 내가 성경에 갖다 맞춰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한테 자꾸 맞춰요. 자기 현실에 끼워 맞춰요. 그러면 신앙은 가다 보면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오늘 우리 현실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명상하고 살아야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우리 속에 입력된 말씀을 깨우쳐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텅 빈 머리 가지고 기도를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올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속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일단 듣고 보고 하면 그것이 다 이 속에 어딘가에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꺼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오던 이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예,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부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대개 의도를 알죠, 서로 간에.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저쪽이 무슨 말 나올 거 대강 알죠? 저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것이다 하고 딱 하면은 틀림없이 그게 나와요. 네. 워낙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다 알듯이 부부 생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뜻이 착 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성경절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는 그 양의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목자가 우리에서 자기의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압니다. 양이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듯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이 비록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라에게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고 오겠다, 번제하고 오겠다 하고 아들과 종과 이제 나귀와 함께 떠났습니다. 정말 그 발걸음이 보통 무거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드디어 산에 도착했는데 그게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이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 전에 나온 내용은 이제 다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것을 시행하도록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씨를 주어서 그가 번영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아들 하나인데 내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사실상 모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뭐더 이상 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가정입니다. 이두 모순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길은 딱한 가지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셔서라도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절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여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앞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앞에 이 너희라고 하는 말, 그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동사 자체가 여기 이제 교재에는 좀뭐 문법적인 용어로 복수 동사라고 돼 있어요. 복수 동사. 여기 이제 돌아온다는 이 동사는 단수 동사가 아니고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의 여러 곳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 죽이고 혼자 오도록 되어 있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다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데리고 오도록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가긴 가는데 뭐다 준비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그 양이 그 수풀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죽은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한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통과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기록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 확인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인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하여 그 후세가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이제 공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단을 쌓고 이삭은 워낙 가정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인 내가 이 노망인가? 아니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마 당장 뛰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잘된 이삭이 그 노인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가 이 제단에 눕는 일에 함께 협조하면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내려치려는 순간에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브라함아, 한번씩 직접 읽어보십시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찌르는 순간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겁니까? 합격! 아브라함 믿음 합격! 그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내신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입니다. 아,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 숲에 머리가 걸려 있는 그 양은 여기 표현해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님을 대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럴 때 아브라함 생각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시키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야 합격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죽어야 할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양이 이제 이삭 대신해서 제물이 되고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삭이 구원받은 것은 곧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워야 할 자리에 누가 이제 대신 누웠습니까? 양이 대신 누웠듯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 죽음의 제물을 누가 대신 제물이 되신 겁니까? 예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22장 16절부터 보면은 축복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 혹은 순종. 이 순종과 복의 관계를 잠깐 말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제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 자체가 복입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다, 다 복이다 하고 줍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복입니까? 예. 우리는 복을 그렇게 아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자체의 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결과 자체가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이런저런 권면이 많습니다. 뭐 아주 최근에 우리 뭐 웰빙 음식. 이 웰빙 음식은 벌써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깨끗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이후의 발걸음은 정말 가볍고 즐겁고 유쾌한 발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순종할 때내 사정과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나면 그 이후의 마음과 발걸음은 가볍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발걸음과 내려올 때 발걸음이 달랐듯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그 우리의 형편과 순종한 이후에 우리의 형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